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주보 중간에 보니까 사제 인사 발령이 났던데, 아이고야, 우리 본당 신부가 바뀌는갑다, 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 안 바뀌었습니다. 저는 천년 만년 동대신 성당에서 살고. 오늘 주례하시는 신부님이 이번 10월 4일 날 인사발령을 이제 받아서 이제 새로운 소임지 사상성당으로 가십니다. 가시기 전에 우리 본당 공동체하고 인사드리라고. 여러분, 1년간 우리 본당에 계셨는데 잘 몰랐지? 예. 오늘 마지막 인사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하느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물음을 다시 던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가난한 이는 단지 지상의 삶을 살았을 때 가난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느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반대로 지상의 삶에서 부유하게 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자는 저승의 고통을 받으며 아브라함 품에 있는 가난한 이를 동경하게 됩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생각 안에는 평소에 가난한 이와 부유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고, 도대체 하느님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가난한 이는 품어주시고 부유한 이는 품어주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속적으로 가난하게 살지 않는 법을 교육받고 또 그렇게 살려고 수많은 시험과 면접을 통과하며 또 직장생활이나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부유함의 기회를 놓지 않으려고 무수한 굴욕과 비참을 견디어내며 살아가는데, 이러한 삶의 끝이 가난하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승의 고통을 받게 된다면 매우 억울할 것입니다. 전쟁 같은 삶이 끝나면 또 전쟁 같은 고통이 가난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어난다면 매우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사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도전을 걸어옵니다. 하느님은 누구이신가? 이러한 물음을 앞에 두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어떠한 것이고 또 이 사회가 정말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사회인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를 두고 다음 세대가 누려야 할 번영을 미리 앞당겨 갈취하면서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근시사회라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는 1980년 이후로 지하에 매장된 석탄을 더 이상 채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위한 자원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 다음 세대를 위해 남겨놓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 대신동만 하더라도 넓은 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 대신동, 넓은 들이 있습니까? 조그만 땅덩이라도 생기면 거기에 빌라를 짓거나 아파트를 세워서 이제 모든 시선이 다 가려워진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빌라를 짓고 아파트를 짓는 이유는 집이 없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끝없이 이제 위로 건물들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근시 사회에서는 젊은이든 사회생활에 진입하지 못할 높은 장벽을 만들고 나이든 이는 사회의 어느 구석에도 보이지 않게 요양시설 안으로 막아버리며 사회생활을 하는 이는 서로 간의 경쟁사회를 만들어서 도태되면 끝이라는 생각을 만들게 주입시키며 도태된 이들은 다시 사회에 진입할 기회를 주지 않는 끝없는 경쟁사회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사회에 진입하기 힘든 이들, 사회에 진입에 실패한 이들을 위한 공동의 기금, 곧 세금을 내자는 것에서는 많은 세금을 걷는다고 정부를 질타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많은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1%를 위한 탐욕이고 어쩌면 우리 모두는 그 1% 안에 들어가려고 몹시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바라보시는 인간의 삶은 자기 혼자만의 안위와 번영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경제적인 번영과 사회적인 지위가 높을수록 하느님은 그에게 인간 공동의 삶을 염려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1%를 위해 세상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를 위한 세상, 모든 이가 조화롭게 살 세상을 하느님께서는 창조하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불공평과 빈부의 차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이 세상 이후에 하느님께서 가난한 이를 껴안는 것은 조화와 정의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창조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도시 뒷골목에서 일어나는 가난과 비참의 현장은 하느님에 대한 소리 없는 아우성이며 고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절규를 들으면서도 그 사람의 운 없음이나 노력하지 않음으로 결론 내리려고 합니다. 마치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부유한 사람이 자기 집 앞에서 종기로 앓고 쓰러져 있는 나자로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갈라놓는 하느님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은 인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해줍니다. 인간의 삶이란 자신의 아니만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다른 동료 인간을 돌보라는 하느님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동감, 자비, 연민, 보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조금 생뚱맞기도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개신교회 예장 통합에 소속된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에게 5년이 지나면 그 담임 목사직을 건네줄 수 있다. 아주 간단한 말로는 목사직을 세습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거룩함이 사람과 사람에게로 전달된다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위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는 꼴을 우리 개신교회에서 먼저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은 매우 세상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가톨릭의 성직자들이 왜 독신 생활을 하는지는 이미 천년 전 그 자녀에게로 그 부인에게로 성직록이 흘러가서 교회가 더 이상 정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싹을 미리 끊어내고자 독신제를 선택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개신교회는 가톨릭 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우리 교회 안에도 탐욕이라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돌보아야 할 것은 이 탐욕이라는 것이 우리 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전해지고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만 영적인 죄화와 물적인 죄화를 나누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닌가, 더 단순하게는 모든 이와 다 같이 잘 지내려 하지 않고 자기와 친한 사람끼리만 지내려는 것이 아닌가, 그 친한 사람들과만 공유하고 탐욕을 전해주려는 것이 아닌가, 오늘 복음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